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만나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들은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고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힘이 있고 스스로 훌륭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고 하나님께 피하는 백성,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지하고 바라고 그리고 피하고 또 좇고 뭐 구하고 이런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가진 것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하고 어리석고 뭔가 인간적인 얘기로 하면 비리비리하고 정말 뭔가 그 사람이 스스로 훌륭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러한 그 약함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말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고, 바랄 분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정말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 우월감이라는 것이 스스로 뭔가 할수 있고, 또 했을 때 갖는 것이요. 또 열등감이라는 것이 스스로 못하고 또 하지 못했을 때 같습니다. 그게 어떠한 그 상대와의 비교 속에서도 오는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그 선을 그어놓고 어떠한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자기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갖는 자기의 그 비교 대상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보다 나아서 우월하고 남보다 못해서 그 열등감을 갖고 또 자기가 어떤 기준에 달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섰기 때문에 만족감을 갖고 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초조해하고 또그 좌절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 그거는 우리가 가진 잣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살도록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스스로 뭐를 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스스로 돌이키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를 스스로 이제 깨달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자꾸 스스로 속으니까 스스로 잘난 척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안 된다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니까 우리가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지혜와 정말 그러한 신실하심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오직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돌아와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라. 그것을 너희들이 정말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잣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아서 우리 보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은 눈이 시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볼수 없는 게 우리들의 눈이에요. 우리는 야광체 그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만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빛의 비춤을 받아야지만 그 암흑 같은, 칠흑 같은, 그 늪속 같은 우리의 마음에 그 깊숙이 담긴 것들,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조그만 것도 못 보고, 큰 것도 못 보고, 내가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볼수 있다는 거는 우리는 정말 다그 보는 것 같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볼수 있는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 곳에 있는 거 보이지 않아도 뭔가 하나 막이 가려도 우리는 그 너뭇것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도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보는 것뿐이지. 근데 우리는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못하니까 안 하시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그내 느낌과 내 잣대를 잡지만,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우리들의 오해고, 그리고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 봐도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 그 사람들은,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승갔도다. 그 사람들은 정말 언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그 강건하다. 그게 영원토록 강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온실 속에서 호강하고 부모들의 사랑과 모든 그 주위 사람들의 역임 속에서 산다 해도 우리가 70, 80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는 내면적으로 많은 고통도 갖고 그리고 시달림도 갖고 불안함도 갖고 그 인생의 하루하루가 괴로움이 족한 세상 그리고 70, 80 살아야 수고한가 그 슬픔뿐인 그 인생의 맛을 나름대로 다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어. 무슨 고생을 해서 뭘 알겠어. 라고 해도 인생이 산다는 자체는 정말 그 사람들이 느낄 만한 거, 가질 만한 거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는 것만 갖고 그 사람은 괜찮으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스스로 아 나는 괜찮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괜찮은가? 우리가 창파가 그 밀어닥치기 전에는 집이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파가 닥치면 금방 압니다. 다 부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해일이 그 밀어닥치면 그냥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을 때는 괜찮아 보이던 것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고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에도 강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 그것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의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약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 신을 찾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해도 뭔가를 기대는 어떠한 대상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안 되니까 독불장군이 돼서 홀로서기를 해서 뭔가 버틸라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자기가 버텨서 버텨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법대로 살아야 살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게 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밀어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등 돌리고 한눈 팔고 두리번거리고 그분을 좇기를 싫어하고 그분을 바라기를 싫어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기를 싫어합니다. 의지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범죄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자기 길을 간 모든 인생이 가진 공통된 모습이에요. 그건 너나 할것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도, 해가 내리쬐도, 정말 창파가 밀어닥쳐도 그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게 영원하다. 이제 것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시대 전 그리고 그 시대 그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근데요, 사람은 그 의지하는 것을 처음부터 의지해야만 도움을 받고 뭔가 보살핌을 받고 그 다른 사람들의 수고함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서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동물들 중에서도 스스로 낳자마자 이렇게 걷는 그러한 동물들도 있고요. 꼭 어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어느 생물보다도 오랫동안 보살핌이 필요한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심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가 성인 된다는 게 보통 20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20세라고 하는 거나 지금 서양에서 18살이라고 하는 거나 같은 나이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계속적인 보살핌과 가르침과 뭔가 그 울타리가 필요한 누군가 의지할 자가 필요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우린 각기가 다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의지한다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들이 의지하고 그리고 바랬지라도 그리고 또 부모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고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을지라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의지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도 못하지만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코끝에서 호흡하는 자, 그런 자를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쓰러지는 그러한 나무를, 뭐를 받치는데 그 받침목이 약하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는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죄가 우리를 이끄는 힘보다 더큰 힘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답니다. 죄보다 약한 힘이라면은 아무리 건져줄라 할지라도 건진 것 같지만 뭐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나올라 그래도 아무리 이겼다 해도 그 순간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다음 순간 우리는 또 죄에 이끌려가고 또 미혹당하고 또길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셔서 계속 건져 주시니까 계속 그분의 손은 그 의에서는 죄보다 강한 손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는 소망이 그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손에 붙들림 받은 그 자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우리 인간이 뭐 몇십 년 예수 믿었다는 경력 갖고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나는 성경을 이만큼 잘 알아. 그것 갖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근데 그 의지한다는 것이 지금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과 그분이 내게 베푸신 것과 그분이 지금 내게 하고 계신 것과 그리고 앞으로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의 그냥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그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건져낼 수가 있다. 그래 우리가 지체들 이렇게 케어할 때도 보면은 그 사람이 막 불평하고 애쓰고 또 뭔가 하려고 하고 할때 그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좋은 그 비전을 갖고 명목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 본인이 힘내서 애쓸 때는 뭐예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우리들도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합니다. 나를 바라고 나를 따르고 내게 묻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가 다 스스로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서 마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게 할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세웠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야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한 걸 육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진 습관이에요. 소위 말하면 구습입니다. 익숙한 거예요. 근데 하다 하다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뭔가 이게 아니다 하는 거 알게 돼요. 그런데 열매가 뭐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넘치고, 그 상대방을 내가 정말 살릴 것 같은데, 근데 나의 무력함을 알게 되고, 내가 지치고, 내가 의문을 갖게 되고, 내가 흔들리게 되는 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한 사람이라면, 열심히 사역하고, 일심으로 그렇게 달려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 체험할 거예요. 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고 자기 육체를 채찍질했나? 육체를 갖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리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리라.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으로 성령의 일을 하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참 저를 짓 내려주는 것이고 저를 해방시켜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이제 그 말씀이 제 조그마한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샘물처럼 강물처럼 그 넘쳐나는 그거는 내가 성령과 더불어서 뭐 손붙잡고 가는 일도 아니고 옆에서 가는 일이 아니라 연합되어 가는 거라는 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거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냐의 그 아주 간단한 질서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정하고 그 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게 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복음에 참여해서 내가 애써서 복음을 이루어드리라고 한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그것을 하시려고 지금 계시다. 그분은 내 안에서 그거를 반드시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시옵소서 하는 이제 그러한 헌신. 신학교를 가고 직분을 받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하게 하시는 일을 나는 오히려 체험하는 거죠.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심고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화분의 흙에 성령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씨 속에 생명이 있고 씨 속에서 뿌리 내리고 씨 속에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이지. 나는 흙이요, 내가 씨가 아니라는 것을 그림으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흙이라 흙이 양분화되면 그 뿌리 속에 정말 양분으로 빨려들여서 그 나무에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흡수되어 그꽃 피우는데 동참하고 열매 맺는데 동참하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모습을 드리러 내고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럴 때 그분이 내게 씨가 되어 계신 것의 증거지 나는 뭐예요? 흙이 되어 원래 흙이고 정말 양분으로 온전히 그분에게 이렇게 녹여져 들어갔다. 나는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사역을 한다 그럴까 이렇게 영혼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그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것을 예수 믿고 아주 초기에부터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게 말씀 그대로 자유한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었고 만지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더불어 누리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나하고는 어느 면에서 상관없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리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이 세상이 괴로움이 족하고 수고함과 슬픔뿐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체험한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복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되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복되다.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애통한 자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뭐그 하나님의 복되다라고 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있지도 않은 일에 욕먹고 세상 사람이 미워하고 오해하고 싫어하고 세상에서 복되다라는 것과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이 성경 속에 계속 나오는데 그 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복되다예요.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예수 안에 새로운 새 피조물로서의 그 영생을 갖고 있는 자 복되답니다. 그 복된 자의 삶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복되다는 거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있을 때그 하나님께서의 그 복되신 분의 복이 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은 이 세상에 어떤 삶 속에서도 괴로움이 족한 삶에서도 수고함과 슬픔뿐인 삶에서도 나는 복되다라는 고백을 갖고 오게 하고요. 그리고 그 복되다는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져도 부귀 영화나 존귀함이나 무슨 세상에서 좋은 보화나 뭐 어떤 거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은 물질적인 축복과 무슨 건강과 그리고 또 인기와 명성과 권세 모든 거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악한 병이 걸려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지 못한 기쁘지 못한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악한 병이래요. 그런데 복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함과 슬픔뿐인데 어둠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가고 사막 속에서도 그리고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복이 정말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 맛봐지는 거고 만져지는 거고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보여주신 거 계속 고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일이 모두 선해요. 그분의 생각이 선해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모든 정말 내 삶에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거예요. 그분은 나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없이 여겨서 나를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선이 하나도 없고 죄밖에 없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비천해서 정말 없는 것과 같은 나를 사랑하는 따라 늘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게 돌아오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는 널 보고 있어 나는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나를 억압해서 가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짐진 그러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그래. 너의 영혼에 쉼을 주려고 해. 그러면서 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목마르고 주린 자에게 배불리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그 부르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왜 흔들리지 않느냐? 그분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그 부르심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축복하는 마음이 항상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저에게만,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세요.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인생에게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의뢰해라. 나를 믿어라 해요. 나한테 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죄를 묻지 않고 받아줄 거야. 너희들을 종같이 붉은 재 흰눈같이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 것이다. 너는 의로운 자라라고 내가 도장을 찍어서 영원토록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를 새롭게 해서 내품 안에, 내 나라에,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할 거야.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죄 속의 삶입니다. 방황하는 삶입니다. 죽음으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시달리며 삽니다. 아마 인생만큼 고민하고, 인생만큼 불안해하고, 인생만큼 갈등하면서 사는 생명체가 없을 거예요. 스스로 살수 없는데, 스스로 길도 모르고, 스스로 힘도 없는데, 우리는 다 너나 할것 없이 스스로 살아야 되고,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짐을 지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제가 부부 문제 이렇게 할 때,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다. 남편은 남편이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은 부부를 만드셨지. 남편을 의지하면, 아까 의지하지 못할 대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둘이 다 넘어진다 그랬어요. 보통 때는 괜찮지만, 보통 때는 그게 정다워 보이지만, 의지한 만큼 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업세여기고 상대방을 경계하고 독불장군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는 게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섬겨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프고 어리고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또 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서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아무의 용서함도 받지 않고, 아무의 섬김도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않고 산 사람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어요. 아기로 태어나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인간으로서도 사실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수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데에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항상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는 바람이 안 부는 것도 아니고, 창파가 밀어닥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올지, 눈보라가 칠지, 햇볕이 내리쬐어 가뭄이 날지,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합니다. 오늘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그것이 닥쳐오면은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가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만치 않게 겪었어요. 그들도 정말 나라가 망하고 그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다 훼파되고 가난과 그러한 그 정말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경험을 할때뭐 내죄로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냥 있을 수 없는 큰 고통, 큰 근심.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리라. 그것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매를 든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요. 그러나 매를 든 사람의 그 마음이 사랑이고 그 사람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 거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품에 안깁니다. 근데요, 맞는 그 자체가 싫어서 그냥 도망가 버리면은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 모든 것을 겪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고백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악하시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절대로 고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들이 상하고, 우리들이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라오라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떠나서 환란의 길로, 불속으로, 물속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늘 돌아오라. 돌이켜서 살으라. 너희들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때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나쁜 짓 하기를 가르치며 거짓말 하기를 가르치며 도둑질 하기를 가르치며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착하고 정직하고 올바로 살으라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욕심도 내게 되고 자기가 탐나는 거면 동생 거래도 친구 거래도 가게 거래도 쓱싹 집어오려고 하고 이게 다 애들이 해요. 개념이 없어요. 내가 갖고 싶다? 내가 하기 싫다? 뭐 나에게서 나오는 그것만 있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개념을 갖고 아니 안다 할지라도 자기의 욕심이 크고 자기의 욕구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를 버립니까? 그러나 부모가 슬퍼하지요.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꾸 그거를 못하게 하지요. 또 하면 야단도 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인생이 자꾸 떠나요. 그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치면 다칠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죄를 지으면 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대로 망하기를 바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찾으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은 있었습니다. 같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을 갖고 떠나서 방탕하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갔을 때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자식은 떠났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정말 먼 발치 보이는데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리고 정말 거지꼴이 돼서 왔는데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반지를 새로 끼우고 잔치를 엽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 그 누구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닐 거야가 아니고, 힘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아닌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그거를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지. 근데요, 이 흔들리지 않는다를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나무들이 흔들리지요. 이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대지가 붙들어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바람이 부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반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온 산이 요동하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잔생각과 우리의 있는 머리카락이랑 뭐랑 그런 것들이 다 흔들리고 반응하고 뭐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내면이 시온 산이 요동하지 않은 것 같지. 내 안에 믿음이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뭐 꽃잎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가지가 좀 흔들리는 거 그런 것 같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듯이 뿌리가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어떻게 해요? 대지에 손을 뻗쳐 나가듯이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그 반응들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더욱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더욱더 손을 뻗치는 거예요. 무서우면, 바람이 불면 아버지 품에 안긴 자가 더 아버지를 꼭 안듯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들으신다는 건 이렇게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것 같이 우리를 완전히 에워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패 되심은 화살이 어디서부터 날아올지 모르니까 보통은 방패는 싸우는 사람의 손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화살이나 창이 오는 그쪽을 향해서 뭐예요? 자기를 보호할 게그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방패는 그렇지 않고 완전히 산성같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래, 우리를 고속에다 쏙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언제 어디서 공격이 올지라도, 어떤 것이 올지라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사방팔방 다 우리를 에워싸는 그러한 방패입니다. 어라운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여 주신 거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두르신 것은요, 악한 권세들이, 악한 그 지팡이가, 악의 그 손이 의인들의 그 있는 곳에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악한 손이 화살이 창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거기에 뭐예요?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벽이 되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 되어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서 산성이 둘러싼 것처럼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우리를 방패로 이렇게 둘러싸 해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을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요.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버지 지켜주세요가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바람 자체를 없애시는 게 아닙니다. 햇볕 자체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창파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눈보라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악의 세력 속에서도 그 악의 세력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손길을 닿지 않게 하도록, 또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여, 선인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기에서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의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식으로 육을 쫓아서 사는 그냥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실질적인 삶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이고, 믿음은 자세고, 믿음은 삶이고,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은 보이라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 살으라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면 행하라예요.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으로 살아라.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너희들이 행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인이, 어떠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고, 그 속에서도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하게 하시나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또 정직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추신 죄에 대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정직화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주장, 내 말,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말들을 세우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상식과 하나님 아는데 높아진 모든 이론과 모든 자기 말을 다 파하여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하고, 위장하고, 그리고 뭔가 아닌 척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러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외모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탐욕과 시기가 가득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탐욕과 시기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탐욕과 시기가 가득한지, 세상적인 게 가득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야 정직한 자인데. 그렇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말하는 자를 죽이려 하는 그것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태도였고 또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너는 뭔데? 말씀이 비춘다라는 것과 사실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꼴 같지 않다예요. 네가 뭔데? 예수님은 시골뜨기고 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데 인기가 있고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는 말은 자기들을 높여주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어요. 너희들을 악하다 하니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요, 우리를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그러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한 거지, 우리의 육을 칭찬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선은 하나도 없대요. 우리 안은 다 오르나 자르나 치우쳐서 다 무익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무익하대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나님한테 또 화를 냅니다. 자기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해야지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내 멋대로 살겠다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제일 먼저 자기 일을 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자기 일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내가 안 하겠고, 그건 아무것도 안 하겠고, 이제 몰라. 내 멋대로 할 거야. 같은 그럴 때에 뭐, 난 아무것도 안 한다. 사람들이 참 우러나 저러나라는 걸 믿음 안에서 볼 때도요. 믿음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만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냥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 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안된 부분을 메꿔주시면 이건 하나님하고 합작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를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지만 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데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도 안 한다예요. 기뻐하는 것도 안 하고, 감사하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서 사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도 안 하고, 사랑하는 것도 안 하고, 용서하는 것도 안 하고, 섬기는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하게 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가 필요한 거예요. 하시옵소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 일을 그치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늘 내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사탄이 와서 왕노릇합니다. 정말 일곱 귀신 다시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고백하며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자.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갖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비추고 말씀하는 대로 그것이 옳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만 사실을 사실로 보고 계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보이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 많아요. 모르고 형제들을 중상하고, 모르고 사람들 해치고 하는 거 많습니다. 소문 갖고 소문을 퍼뜨리면 어떡해요? 그 소문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그 소문을 퍼뜨린 데 동조한 그만큼 우리는 그 상대방을 해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거든요. 십계명에 있는 대로 정말 거짓 증거한 거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자기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거짓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예언 속에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내가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모든 걸 분별하시고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 사실이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거짓으로 증거하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세상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뭐예요? 죄를 죄로 고백하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라는 거가 죄에 대해서 자기의 그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추심 대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칠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오늘도 오늘은 구원의 날 은혜 때다.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23편에 볼 때도 종이 상전을 내 손을 그리고 여종이 주모의 손을 기다린 것 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기다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뭐를 해서 상을 달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을 부리는 거, 이용하는 건 더더구나 아니요. 받을 아무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축복이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원래 우리의 모든 수준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모습이요, 어떠한 그 성질을 가졌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 돌아오라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깨끗이 해 줄게, 살려 줄게,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해줄게. 내 영광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와 더불어 굽은 길을 가는 자, 치우친 자도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그냥 쫓아내 주시옵소서요. 죄를 범하고 죄를 짓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나 결국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치우치는 거, 아까 모든 인생이 치우쳤다고 그랬어요. 치우치는 건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치우치는 것도 지금 죄 짓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안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아무리 공평하다고 그래도, 나와 남이 다르고,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다르고, 우리 집과 남의 집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잣대는 하나님 것과 달라요. 우리 인생끼리는 서로 물거먹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헤아리고, 서로 뭐라 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죄 없다고 아무리 온전하다고 거룩하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치우쳐져 있고 죄인이고 더럽고 그리고 순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죄와 우리가 보기에 훌륭하다고 하는 것과 별 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치우친 자, 자기 길에 치우친 자, 자기 길에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의 길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없이 여기고 나의 무리를 만들고 나의 왕국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증거로 그들은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 자기들이 보기에 죄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며 이방인이라고 하며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옛날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라 하시고,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을 때도 그분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은 오래 참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그분은 오직 은혜로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세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난 것처럼 은혜에서 떠난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치우쳐진 거예요. 치우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죄로 깨닫기가 참 어렵지만 그것도 죄를 짓는 자들과 하나님 같이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되 뭐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합니다. 치우침이 치우쳤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때나 알지요. 넘어졌을 때나 알아요. 그러나 치우침은 조금만 빗나갔을 때도 치우치는 건 치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치우치지 않으려면 뭐 어디가 기준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사로잡아 주장할 때만이 우리는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나를 붙드니까.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는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치우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똑바른 나무도 아무리 바람이 없어도 선 것 같지만 그건 선 게 아니에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비가 오면 썩고 해가 내리쬐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평강입니다. 평강은 심지가 강한 자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천지창조를 하시고도 하나님이 인생에게 제일 먼저 주시고자 한 그것이 안식입니다. 평강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죽음과 같은 세계가 아닙니다. 평강은 어떤 속에서도 지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평강을 주리니 그건 세상이 주는 것 같다. 세상이 주는 거는 어떤 삶 속에서의 안일함과 자기 성취감 속에 있는 잠깐 잠깐의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건 감정적인 평강이고 그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오는 그냥 인생이 잠시 착각하는 반응입니다. 잠시 누리는 그러한 누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평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키리라. 그의 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써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평강을 깨는 어떠한 여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막아주시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러한 평강, 그러한 그 그림도 보면 낭떠러지에 그 바위 속에 있는 새 둥지에 있는 그 새들 살 수 없는 곳에 있는 전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있는 그 생명체들의 삶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어떠한 정말 그 해일이 쓰나미가 올지라도 주님 손 안에 있는 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것으로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 실체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불어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강. 그 평강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그 말씀을 주시고 그 화평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지켜, 그 하나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가족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그 모두와 화평 중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또 이루심에 대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